오늘 봉독한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선택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그냥 짠 하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시킨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선택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아주 정결하거나 세상의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사실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죠. 단지 28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였고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다른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정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26절, 27절의 말씀.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좋게 평가되는 동네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이고 좋게 평가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러한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처녀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세상이 떠들썩하게 탄생하게 하시거나 또 왕궁이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유다 지방에서도 갈릴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에서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많이 배운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알려지지 아니한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마리아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이름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인디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인디언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노인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먼저 마른 잎들을 주워서 땅에 동그랗게 펼쳐놓고 그 안에 벌레 한 마리를 잡아 그 가운데에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른 잎에다가 불을 지푸면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이 벌레가 여기저기로 기어다니며 피할 길을 찾지만은 결국 주위를 에워싸고 타오르는 불길을 피할 수 없어서 바로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때 이 인디언 노인은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를 집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이 바로 불 가운데서 그 벌레를 건져내듯이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 인디언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도 은혜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반응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기적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십사리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죠.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인 마리아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것이,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때에 천사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할 때에 요셉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도저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것이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여기에서 덮으리라는 이 말씀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에 마리아는 더 이상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랬었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요. 그 엄마와 딸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그 딸이 뭐 성년이 된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여섯, 일곱 살 되는 딸과 엄마의 대화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 아이가 어른들도 듣고 놀랄 정도로 그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동영상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참 기특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세 가지 분이 있는데 예수님 또 하나님 뭐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분이 한 명이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섯 살 먹은 아이가.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엄마가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지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했지만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엄마가 날 낳았으면 검사해봐,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잖아. 나도 본 적 없지. 그렇지만 이건 내 엄마야 하고 믿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이제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전 그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에 제가 그 6살 먹은 아이의 그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이 믿음을 가졌죠.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한국 가 있는 2주 동안 성경 일독을 한번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2주 동안 성경 신구약 일독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2주 만에는 못 읽고 3주 만에 20일 만에 제가 일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구절구절구절이 중요하게 와닿기보다는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 눈에 그림처럼 들어오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듣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성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마리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차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뭐 두 손 드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기쁨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땀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자주사님.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하면 좀 힘이 나겠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쁘면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감사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46절 이하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로서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영영히 우리 자손에게 이루시리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 노래할 때 잘하고 못하고의 그러한 평가가 있겠지만은 목소리가 좋고 잘 훈련된 사람은 뭐 노래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들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영혼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상품의 품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감사와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영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영성의 핵심이고 신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면서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찌들고 힘든데 무슨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감사의 찬양은 이 세상의 삶이 찌들고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